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맨 처음은 생각했던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죽어서는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평상시에 믿을 때는 뭐 내가 꼭 천국 가기 위해서 뭐 교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도 그 교회 나올 때는 그런 생각 뭐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을 굳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인생이 힘들고 버겁고 또 어려울 때 그때 우리들은 이제 아이고 더 이상 여기서 세상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니까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밖에서 비아냥거리는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돌아가셔서 빨리 천국으로 가지 왜 여기서 고생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는 천국에 가려고 자기 스스로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도중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느냐 이렇게 또 이제 논리상의 어떤 모든 점을 파고들어서 이제 비방자들이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도 곤란하고 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어려워서 목숨을 끊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지옥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래도 교리가 좀 이상하고 저렇게 말해도 교리가 이상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이 삶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애초에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답변 저런 답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곤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율법 아래서 믿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왜 사는지 그것을 잘 알면은 이제 열심히 자기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따라가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바울도 여기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 중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 얘기도 얼뜻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이 좋은 것만 바라고 있으면은 그것은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는 저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바라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우리가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과연 그런 죽어서 천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천국관이고 구원관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은 저 세상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천국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도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의 현실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고 죄 가운데 있고 잠자는 자도 망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로 바울이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 말하는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16절 읽고 우리가 부활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아니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부활시킨 것, 아니면 우리 미래에 우리가 죽고 나서 어느 미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몸을 다시 입고 부활하는 것, 뭐 이거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 어느 것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야 그것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인 거죠. 지금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전하고 허무하고 빈 껍데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죽은 자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는 이제 그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이 과거에 있었던 부활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부활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우리가 부활해야, 이 현장에서 부활해야 그 부활이 나를 부활시키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부활이 되어야 그 부활의 의미가 있고 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이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활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죠. 부활이 과거의 부활이고 미래의 부활이라고 믿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부활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게 하는 거죠. 잘못 알았던 부활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지금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죽은 생각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이 뭐 크고 뭐 진짜 우리가 시체가 벌떡 일어난 그런 부활을 봐야만 여러분들이 뭐 부활 그것이 참 부활이라 생각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눈앞에서 보이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이 생겼던 안 생겼던 여러분 그런 부활을 보았던 안 보았던 여러분들은 부활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봐도 죄인, 부활을 안 봐도 죄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 부활은 그런 것이었구나.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야지 하고 깨닫고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부활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이
여러분들이 과거의 부활도 아니고 미래의 부활도 아니고 지금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활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 이거구나 하고 무릎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부활은 이런 것이야 지식 속으로 여러분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 아 이거 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하고 둘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냥 듣고 부활은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이야 하고 되뇌어봤자 그건 상관이 없죠. 그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되뇌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아 이런 부활을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구나 무시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참된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 스승들이 여러분을 일깨울 때도 있겠죠. 일깨우고 몰랐던 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 아 이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의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깨닫는 것은 세상 지식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아도 세상 지식, 못 깨달아도 세상 지식 모르는 것이고 자기 구원, 영적인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지식의 깨우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적 깨우침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이는 그 차이는 그것입니다. 비슷하지만 그건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실체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는 과정으로 좀 인도함 받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고 옳은 생각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행동도 바뀌겠죠. 나 앞으로 부활을 미리 저쪽으로 밀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깨우쳐서 내가 자라나야 되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부활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부활 안에서 커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활이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점점 많이 깨닫고 듣고 여러분의 행동도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내 생각과 마음의 행동이 바뀌어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지금 부활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이 뭔지 이제 여러분께서 정의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지식으로 쌓이게 되면 깨닫는 것하고 틀린 거죠. 깨닫는 것하고 지식으로 쌓이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이 예수께서 이 우리 안에서 이 부활, 내가 부활을 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스승들의 말씀은 내 안에 자리를 잡아도 지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 생명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부활의 원인은 누구냐면 부활을 내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이 얘기하고 동일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누가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같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즉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인데 그것이 다시 사는 것이 없었으면은 이것이 있으면 예수가 부활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있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없으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장 16절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 가정을 통해서 17절, 18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두 번째 말씀 1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거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우리가 본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이 있어야 죽은 나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없으면 죽은 나도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희 안에 없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헛되다 얘기를 믿음도 헛되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 안에 없으면 아직 믿음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제 봤어요? 3년 반을 다 따라 나서고 예수께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봤을 때 그 부활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부활의 과정에 있었지만 부활을 완성할 때는 아닌 것이죠. 부활의 과정 중에서 스톱하고 집으로 가고 유다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려고 하다가 없어진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게 되면 유다의 믿음도 헛되다 얘기를 가룟 유다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중에 포기하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꼭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시작도 안 됐으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부활이 없는 상태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부활이 시작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바울은 부활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도 없다고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안 가고 지옥까지 가는 것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원은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다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서 빠져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의 믿음도 헛되다.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이 바울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쓰는 거죠. 지금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것이 항상 그것을 잘 쏙쏙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내가 너에게 전해 부활의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다른 복음도 듣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부활의 끝까지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부활의 간증을 하고 있지만 이 간증이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이어져 나가야 제대로 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부활을 거절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부활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도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자들도 부활을 거절하는 자들이고, 모든 자들이, 이런 자들이 지금 부활을 거절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몸으로는 부활이 없다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 부활이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로는 남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다시 사신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없을 경우에는 너희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이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믿음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 만일 너희가 믿음도 헛된 믿음, 헛된 믿음, 예수가 부활이 없어가지고 헛된 믿음으로 끝나게 된다면은 너는 죄 중에 그냥 남아 있다. 여기 죄 중에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물론 다른 데 사람들도 뭐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을 그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아직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의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직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은 깨어나겠죠, 종국적으로.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부활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부활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다. 왜 잠자느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온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그들이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몰라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일어날 소망이 더 크니까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 중에는 뭐 온전히 거듭난 사람도 있었겠죠. 부활한 이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잠자는 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도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너네들은 잠자는 것으로 그쳐 못 일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을 모르고,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오는지도 지식으로는 알아도 이제 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얘기를 들어도 효과가 없는 그런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혹시 내 말을 듣지 못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행위를 보이게 된다면은 전부 너희 믿음이 헛되이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듣고 일어나라고 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일으켜 세우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것은 너네들 그냥 책망하고 너 이렇게 잘못했어,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믿음이 이제 지금 있는 자들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잠자는 자들의 면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잠자는 자들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몰랐던 부활이나 아니면 다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그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깨우치고 따라 나서야 여러분들이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도중에 포기하거나 눈 감고 있거나 딴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탈락이 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삶뿐이면, 이 삶, 이번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소망하는 것이, 바울이 이 얘기를 얼핏 드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 동안에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다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 다음 저쪽 저 세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는 말을 안 했지만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바울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그 삶도 생각해야지 이 세상에서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읽을 것이지만 일반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생각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그때 좋은 때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고생하지만 죽게 되면은 다이아몬드 집 짓고 금으로 헛간 짓고 은으로 돼지우리 만들고 이런 고급 저택에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다면 그건 바울이 아닌 거죠. 그건 가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바울을 가짜 바울로 해석해가지고 바울이 우리 죽은 후에 저렇게 사후에 저런 좋은 삶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바울을 멸시하는 거죠. 바울을 무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 봉사하죠. 그렇죠? 자기 헌금도 하고 자기 봉사도 하고 뭐 전도 여행 가고 선교도 열심히 따라 나서고 하는 그런 이 열심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보답은 전부 죽은 후에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후에 사후 생활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힘든 일을 했던 우리들이 정말 무익한 그런 행동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란 얘기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생은 내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부활 세상하고 대비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생에 속해서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저쪽 세상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넘어가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생은 부활 전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아닌 그 다음 세상은 부활 후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요. 살아있을 때.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불쌍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생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 세상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장 불쌍하다고 한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려도 괜찮은 게 크게 우리를 부활로 이끄는 것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나서면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려면 예수를 따라 나서는 뭐라 하게 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 이래야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받고 조명받는 것이 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하도록 인도함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느끼기가 좋아요? 불편해요? 아니면 기분 좋아요? 불편하죠. 자기 자신 힘든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가장 불쌍하다는 얘기는 너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하면서 따라 나서서 그것을 제대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중에 끝나게 되면 너네들이 그 이 세상만 갖고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이제 부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 어떤 욕심에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한 것은 그것은 뭐 자기 자신이 그만큼 남들한테 군림하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하면서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너희 상은 이미 받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들은 이미 상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들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건 뭐 상이라고 뭐 예수한테 혼난 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그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그 괜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좀 따라 나서다가 거절하고 끝내버린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부활 세상에 이르게 되면 이가 그 열매를 맺게 되고 영광된 그런 자기 부활과 자기 십자가를 진 것으로 귀결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넘어가지 저 세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시죠?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죠.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근데 가짜 예수를 만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자기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내 십자가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지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조명받고 지적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괜히 그냥 뭐 신학교에서 받은 신학 지식으로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주어도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아픔의 과정이고 수술의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완성이 안 되고 끝나게 되면 이것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있다 없다 이것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고 그런데 있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 나에게 체험되어야 되고 내가 실제로 내가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계속되어야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참 영광된 것이었구나 한 것도 그것도 여러분이 보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지 않은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은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우리 중에도 이 과정을 따라 나서다가 집에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불쌍한 점입니다. 이 과정을 겪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통해서 뭐 밖에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가 부활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완주해서 부활에 이르도록 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도 부활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도 부활하게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들이 성경의 내용과 합치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길을 인도받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자기 자신 안에서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것은 결국 자기 안에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 자신 안에 체험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세상 죄의 세상, 죄악 세상에 남아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부활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잠자는 자들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모든 꽃의 과정과 잎의 과정들이 무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따라 나서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아직까지 저쪽 부활 세상으로 넘어갔을 때입니까? 안 갔을 때입니까?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가 않았던 거죠.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의 도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도중에 여기서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귀한 자기 새 생명을 받게 하는 그 과정을 하다가 도중에 멈추게 되면은 이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해야 우리가 저쪽 부활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들도 이 과정을 겪고 있는 한 사람들로서 모두가 다 이 부활 생명에 도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세상, 부활 세상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